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SBS 나종합 뉴스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빠르면 15일 재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메시지입니다. 전국이 1,3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보복경극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만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재반격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중동지역의 불안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3시간 동안 미사일과 드론 등 300여 기를 퍼부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 대부분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피해 외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는 7살 소녀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 정권이 이번 작전을 무력화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자신들의 작전 목표가 성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공격받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더 강력하게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시내각 참석자 가운데 다수가 이란에 대한 재반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국제사회는 휴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갖고 이란의 공습을 강력 규탄했고 유엔 안보리도 소집됐습니다.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 없는 공격을 강력하고 명확하게 규탄한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한국 시간 오늘 새벽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란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나 확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보복을 고려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공습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도 방어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공격을 사전 예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스위스를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번 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압축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쇄신 방향과 국회와의 협력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 형식을 두고 고민해왔지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의 회초리를 달게 받고 국민의 삶으로 더 다가가겠다는 낮은 자세의 목소리가 담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임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 인선은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과 여론추이를 살피기 위해 발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후보엔 원희룡 전 국토장관과 정진석 의원 등이, 총리 후보엔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정무적 소통 능력, 여론 추이를 함께 살피며 후임자를 고른다는 계획입니다. SBS 안지혜입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급 당선인들이 오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새 지도부 선출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며 최선의 위기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밝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선거가 끝나고 닷새 만에 4선 이상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담회를 소집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으로서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거듭날지를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6월 말이나 7월 초쯤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과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다가 당이 안정된 뒤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입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경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의 쇄신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권 경쟁이 격화되면 보수 결집은 고사하고 권력 다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선택지를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마무리 후에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내각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인사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총선 후 처음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교체를 앞둔 가운데 이번 총선 결과를 계기로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그럴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문제도 직격했습니다.
국회,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의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에선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과 더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 재추진,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추진도 23대 국회에서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의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공이 1,3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네 분을 봉합한 모양새인데 정부는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소에 나선 전공의들은 전공의 협의회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모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대본 회의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데 오늘도 브리핑은 생략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내분 양상을 보이던 의사협회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끝에 오해가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김태구 비대위원장은 물론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을 비판한 걸로 알려진 박단 비대위원장의 SNS 글도 단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정부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83곳이 이런 특례를 받게 됩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증가입니다. 우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4억 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취득 가액 기준으로는 6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인구 감소 지역 내 집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집을 더 살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83곳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도 가평군과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 남구와 서구 등 6곳은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에 있지만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연천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인구 감소 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축소하고 필수시설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제천시와 단양군, 고창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고 내년 1분기까지 모두 1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국정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유사 총기류와 부품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하거나 제작해 관계 기관과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약식 타격총 1종과 사제총기 3종 등 모두 4종 등으로 실험한 결과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관역을 관통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월 최대 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가상자산 유료 투자 추천방을 운영하며 월 10에서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상일 IC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도로에 나와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차로에 차를 두고 2차로에 서 있던 A씨를 승용차 운전자 B씨가 발견해 차를 세우자 뒤따라오던 SUV 운전자가 B씨를 이에 차를 추돌한 뒤에 밀려나간 차가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B씨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5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와 전남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일부 강원과 충북, 영남 등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남해안 지방에 60mm 이상, 영남에 5에서 40mm 등으로 주로 남부와 제주도에 집중되겠고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에는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륙으로도 비와 함께 돌풍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들어와 해안가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이 20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차츰 맑고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황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4.174포인트 내린 2,667.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포캅 유틸리티, 가스 유틸리티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건강관리기술과 인터넷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97포인트 내린 8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도, 지금까지 강수량은 14.1mm입니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